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기록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때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고 이 말씀에 드러난 복음의 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영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유익을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두운 심령을 성령으로 밝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모세나 혹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를 못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교적 훌륭하게 수행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역시 블레셋 사방의 대적들을 멸하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족속을 역시 완전히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평정시켜서 안식을 도래하도록 하지는 못했고 그리하여 안식과 샬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줘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었고 또 모처럼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안식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분열 왕조의 역사는 그럼 어땠는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왕들,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지도자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풀무불에서 연단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괜찮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의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각각 마지막 장,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시면 모압과 암몬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이 일들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선지자 에스겔은 구약시대 무수히 기름부음 받았던 목자,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식하신 말씀이었고 이처럼 거짓 목자에 의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장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교수다. 나는 목사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인격이 훌륭한 교사다.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자신을 소개한다면 아마 주위 사람들이 이상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라는 평가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보다 앞서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만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와 같은 여론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진정한 목자요 내가 한 목자를 보내리라 라고 예언한 바로 그 목자인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전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1절에 사신 말씀에 더해서 또다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했는데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이 긴밀한 알미 상호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긴밀한 알미, 인격적 교통과 소통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누굴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누굴 위해서 죽으시죠? 당연히 자신이 아시는 자, 미리 아신 바 은혜를, 아시는 은혜를 누린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뜻이죠. 그때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요. 하지만 성경 어법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적 차원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사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내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침한다라는 이 단어도 야다라는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인격적 차원에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아는 이 깊고 내밀한 차원에서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바대로 마지막 날 거짓 선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안다. 자신이 피값을 지불하고 구속할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 정말 잘 아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 알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바로 이런 알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인격적 이런 알미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없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리 만무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는 이 말은 신자와 주님이 서로를 아는 것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는 것이 똑같다라는 그런 뜻처럼 여기지만 사실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지식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지식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질적인 차원에서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같다라는 이 말은 질적인 차원에서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서로를 아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차원에서 암과는 그 성격이 다른 알미다.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암과는 다른 성격의 알미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익혀서 어떤 대상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알미 아니다. 그럼 이런 알미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할 때 이런 알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자신이 한 번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그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맹인이 언제 눈을 떠서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미 그를 보았다. 완료 시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보았다라고 말할 때 그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냐. 바로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을 안다. 주님이 그 맹인을 알고 맹인이 주님을 안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보았다.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실제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한 번만 나타나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고 때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혹은 환상에서 주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봄은 피상적인 지식이죠. 피상적인 차원에서 암과는 다른 차원에서 알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된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 신령한 차원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알므로 그치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돼요. 미리 아신 자를 위해서 목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 알았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알미 아니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에서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너희만 알았다 너희를 알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어떤 지적 행위를 가리킨다기보다 이 알매는 그 알매 대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그 대상을 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대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말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 우리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뭘 가리킵니까? 목자는 지도자 혹은 우리 주님을 가리켰죠. 그럼 우리는 뭘 가리키는가?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편적 교회가 완성되기 전 지금도 아직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지금 계속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인가?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처럼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요? 또한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형제여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함께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양은 아직 택함 받았다는 외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목자에게 속하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사도행전 18장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세계 3대 운하가 뭐지요? 아테네, 뭡니까?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고린도 운하죠, 그죠? 고린도 운하가 그리스에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유대인들로부터 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때 의기소침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 어떤 성이죠? 고린도죠.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은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는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백성이죠. 그러니 침묵하지 말라. 결국 전도의 열심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의 열심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성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마치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난 여인과의 만남 사건이었습니다. 가난 여자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가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호소했지만 주님께서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제자가 따라와가지고 주님 저 여자가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제발 좀 그를 좀 돌려보내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러면 주님을 쫓아왔던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난 여자는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도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께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간혹 나타나요.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도피시킨 두 가지 이유가 뭐지요? 하나는 형 에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죠. 두 번째는 에서가 자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야곱만큼은 고향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도피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13장 그 다음에 에스라 10장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도 나타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여자들을 가까이 했죠.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조처를 가만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요? 아, 그러면 이방 나라 혈통, 육적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조처를 취하신 궁극적 목적은 육적인 혈통 피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육적인 혈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서 이방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다면 왜 이방 여자 라합은 그리고 왜 모압 여자 룻은 메시아 계보에 등재되도록 했을까요? 그 더러운 여자를 왜 메시아가 오는 조상의 계보에 들도록 했을까요? 결국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한이 조처는 영적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혈통으로 제한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할례 언약을 베풀 때도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미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이스라엘은 보편 교회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의식하시고 주님께서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예언을, 이런 하나님의 구약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예언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사야 49장 6절에 나타나요. 고난의 종 메시아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에서는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 아이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 예언을 이룬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데가볼리나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두로와 시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요? 보편교회가 완성되지요? 아무라도 셀수 없는 큰 무리 각 방언과 족속 모든 지역에서 다 함께 나온 그 보편교회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시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가 인도해야 될 다른 양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월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내용들, 그 흔적들을 쭉 살펴보시면 사도월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듣고 기뻐했다. 비록 주님께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양우리에 있는 자라 할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사실에만 있지 않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인도하여야 하여야라는 이 말, 반드시 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었는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확보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열심에 달려 있는가? 물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 되겠지만 하여야 하리니 반드시 한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반드시 인도하여 우리 안으로 인도해 드린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전폭적 이 구원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가?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그 양을 아시기 때문이고 또 그 양은 누구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리가 쫓아오면 도망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소유가 아니니까. 근데 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내게 있어라고 말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실행시킨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때로 우리를 떠나서 유리방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그를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한 번 택한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흩어진 언약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외적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가만 지켜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도 아침에 저희 아이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환상적인 삶을 산다. 정말 뭐 동화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근데 뭐 예수 안 믿나면서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 아침에 바빠서 무슨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 정말 부러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그냥 그 생명이 그저 지옥에 떨어지면 그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한 그가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주님의 이미 예정과 작정 안에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엄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기보다 늘 불쌍히 여기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좀 넓게 펼친다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갔지? 이런 마음에 갈 수 있겠죠, 그죠? 저도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도 보편적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동일한 양이다. 다한 우리에 있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무슨, 저희는 잘 하지 않지만, 무슨 운동 경기하면 피 튀게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있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참, 정말, 잊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고등부 때이 SFC라고는 활동했는데, 얼마나 단합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치회 활동을 해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지역부장, 뭐 봉사부장 등등 쫙돼 있어가지고, 목회자는 설교만 하면 되도록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그런 구조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학생회가 다른 교회하고 뭐 배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성취감을 경험하는데 여러분들 패배한 사람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런 마음,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편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항상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아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의 다스림과 돌봄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과 계획에 따라 그 영혼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차가운 어떤 지적 행위가 아니라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목자 인도를 받게 된다는 이 말도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인데 뭘 우리가 그렇게 뭐 다른 교회, 내 교회 하면서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캐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삶으로 잘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상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뭐냐? 자신의 목숨을 양들에게 내어주시는 일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보편 교회가 하나로 모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하나됨은 어디에 근거한 하나됨이냐? 혈통이나 언어나 혹은 무슨 지적 수준이나 가문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지요? 목자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시고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느냐? 거기에 하나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제물 먹는 그 문제를 쭉 다루면서 너희들의 자유로 인해서 양심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우리는 대개 끼리끼리 본성을 교회 안에서도 실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요? 저도 어느 음식점 가니까 제가 값을 지불하려고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물어요. 제가 부산입니다. 뭐 제가 9년밖에 안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저는 초량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한편 반가우면서도 우리는 참 이런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을 한 고향이라든지 한 학교라든지 아니면 배움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소득의 정도라든지 거기에 자꾸 두시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을 방해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늘 친한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는데요. 바로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배후에는 무엇이 작동했는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놓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언급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 말은 성자의 자기 희생과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은 상호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놓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성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을 인하여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은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자기 양들 위해서 내어주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지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 자체는 이미 성부가 성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전에도 성자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계명이라는 이 계명은 성부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왜 명령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14장 31절에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말했죠. 바로 이 계명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자기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부의 명령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자께서 어쩔 수 없어서 성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시편 몇 편에 있다고요? 16편.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는 분들이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그게 고역입니까? 그것은 행복이에요. 만약에 제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제가 죽음으로 두 자녀가 산다. 저는 죽는 것을 절대로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일이나 성자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목숨이 여러 개였기 때문이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목숨이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때로 뇌사 상태에 들어간 사람의 장기나 혹은 뭐 망막 이런 것들을 이식해서 몇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멀쩡한 자기 자식을 일부러 죽여서 망막을 이식시키고 장기를 적출해 내어서 간이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미친 부모죠. 소생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지막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만 멀쩡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독자, 아브라함이 있어서는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빼앗는 자라는 이 말은 이전에 자신의 목숨을 헤아리고 시도했던 일과 또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일 그 시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도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 목숨을 내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취할 건세도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빌라도가 했어요. 네 목숨은 내 손에 있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려니와 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빌라도의 의지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의지였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중들이 그냥 예수를 십자에 못 박으러 계속 데모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어준 이 사실이 실제로는 빌라도가 그를 권세를 갖고 있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얻을 권세도 취할 권세도 있고 내어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얻는다 그러니까 누가 줘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본래 단어는 내가 취한다는 능동형 단어예요. 내가 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권세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내어줄 수밖에 없어서 내어주는 것과 내어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발적 죽음이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발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가 등 떠밀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역시도 범죄한 인생들의 그 죄의 종노라는 인생, 사탄의 종노라는 그 인생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숨을 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겠죠. 아니 도로 취하실 것이라면 왜 내어주셨느냐?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내어주셨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취하셨죠? 자신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인 존재가 아닌 의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의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사건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다시 분쟁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라는 표현은 이런 분쟁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 여러 차례 분쟁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7장 20절과 8장 48절 52절 등등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알아먹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목자와 양의 비유가 뭘 뜻하는 말씀인지 몰랐다면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죠. 그렇다면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6절에서는 이 비유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19절에서는 분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목자와 양의 비유는 무엇을 근거로 한 말씀이죠?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이 일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의 실패를 근거로 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진정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구죠.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10장에 돌아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주님의 자기 계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왜 다툽니까? 왜 분쟁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였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종 옛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편인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줬습니까? 바알세불 논쟁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럼에도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주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귀신 들렸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다수는 적대적 반응을 보였지만 이런 다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생각을 뚜렷이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는 물론 많지 않아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복음서 기자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좀 소수입니다. 다수와는 다른 소수예요. 자, 이제 9장부터 시작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사건과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서의 목자와 양의 비유의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10장은 9장의 해설이에요.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말하면서 이 주제가 전환이 되죠. 그런데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9장의 사건을 전제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맹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귀신 들릴 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말은 지금 목자와 양의 비유의 결론을 앞에 9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체로 요약을 하면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9장과 10장을 요약하면 첫째로 유대인들은 거짓 목자에 시달렸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늘 이처럼 거짓 목자, 싹꾼 목자에서 시달렸습니다. 자, 근데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 내게 있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시련과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드러낸다 하는 그 좋은 예를 맹인되었던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목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지요. 계속 핍박하고 협박하고 출교한다 그러고 그랬지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의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작동했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아셨고 아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목숨을 내어주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일은 다섯 번째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실행의 결과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9장부터 시작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인가? 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9장과 10장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 아시는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인도해 드리시기 위함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탄의 정죄와 속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어 살리시고 하나님의 공의 요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깊이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아는 이 놀라운 믿음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송영의 삶을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